오후 예배는 일가정에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다음 예배 순서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받으신 안내문을 참고하시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매인 마음들을 주시라고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내 나라와 이 땅의 영혼들과 우리 주님 일하심이 풍성하도록 우리 3월 17일부터 31일에 있을 그 한밤의 기도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3월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님 향하여 일어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찾고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감들 주신 것 감사하고, 번역글과 발간하는 그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 또 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빈들에 나가 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도 평안 가운데 잘 계시도록 우리 먼저 이 기도하고 우리 일가정 남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라이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두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일하심을 마음껏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몸된 게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라와 우리나라와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과 정말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 몸등에 사랑하는 식들이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셨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로 인해서 이 땅이 밝아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바람이 이 땅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몸된 게 이 귀한 뜻을 허락해 주셨사온즉 사랑하는 식구들이 마음으로부터 매어가고 또 자비와 긍휼을 기대함 속에서 전심으로 매어갈 수 있는 귀한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또한 더불어 사물에는 또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모시고 또 더듬어 가면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곳에 또 귀한 번역글과 또한 귀한 발간한 성서를 보낼 수 있는 귀한 길들을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셔서 주님 귀하신 영혼들에게 한껏 전달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곳에 나가신 우리 목사님 몸도 마음도 건강케 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영혼은 당신 모신 평안 가운데서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지금 당신의 병강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이 오후 예배도 지금 자비와 긍휼과 제게 부탁드리옵고 함께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언덕의 합창 173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남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173장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불러요. 새롭게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요. 봄이 오는 소리 들려오듯이 내 마음도 깨어나요. 아주 기쁘게 그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참사랑을 기도하며 살아요. 사귐하며 살아요. 영원히 순종하는 자로 영광 되게 살아요. 못자국 난 두 손 나를 붙드시네. 끝이 없는 빛난 사랑 주님 사랑을 전하며 살아요. 예수님의 향기로 맑게 개인 동산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내 맘에 메아리 쳐오는 예수님의 음성 달려가고 싶어 날아가고 싶어 주님 가신 천국으로 아주 가까이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을 듣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희용 집사님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우기현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근황부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1년에 5개월 또 6개월 또 11개월 이렇게 기간제로 일하다가 올해는 또 우리 주님이 저 안양도시공사에 정식 직원으로 뽑아주시가지고 지금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이 길이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따로 차단기가 있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양 사이드로 어디서든지 진입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하루에 한 2만 보 정도 걷고요. 한 9시간 정도 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되면 많이 피곤하지만 주님이 제가 감당 못할 일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좀 피곤해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 소식에도 나와있지만 시편 42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정말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그 사슴은 죽는다는 그런 마음이 갈급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찾아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강가에는 많은 동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사슴을 말씀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을 마시는 그 주변에는 맹수들이 많이 울부리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러 온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죠. 그 중에서도 사슴은 가장 약한 동물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슴은 물을 갈급하게 찾아야 되지만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사슴은 목숨을 걸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적에도 그런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사슴은 또 목숨을 걸고 와서도 그 갈급한 중에서도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중에서도 그 사슴은 얼마나 민첩하게 끼어있는지요. 옆에서 맹수들이 조그만 낌새가 있어도 얼마나 빨리 민첩하게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도 온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또 사랑함에 있어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껴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잡아먹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또 그 속에서도 민첩하게 껴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시편 42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란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양무리를 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인데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되 주님을 찾되 그냥 자기들의 세상적인 이익을 찾기 위하여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가룟 유다가 그 이상이 아닐까 그래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사업이 좀 잘 되고 취업이 좀 잘 될까, 또 다른 세상 일이 좀 잘 될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IMF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육신이 좀 편해질까, 사회생활이 좀 잘 될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지금은 강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득이 순전이라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자주는 나는 말씀이지만 부득이함으로도 아니고 세상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것이 순전이란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세상에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외에도 우리가 고난에 대한 고난도 함께 한다는 말씀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런 고난들을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것도 순전히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앞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보고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시편 27편을 통해서 세상을 뛰어넘는 삶에 대해서 한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난의 징조와 큰 환난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크게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환난과 시험에 빠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즉 이 시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말씀과 하나도 다를 바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람뿐 아니라 믿는 자들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므로 세상의 불법에 휘말려 버리고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라고 기록한 것 같이 세상의 불법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하는 자가 병 느는 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큰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다윗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이루었을까요?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 때 먼저 주님께 취했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에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소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고 주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큰 환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다. 이 한 절만 보아도 얼마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 환난보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먼저임을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빛,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든지 팽고한 일상 속에 있든지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27편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세상은 점점 더 불법이 성행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불법이 휘말려버리고 세상에 속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뛰어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와 식구님들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며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집사님과 오견 집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욕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출근을 하기 위해 겉옷이 걸려있는 행거에서 오늘은 어떤 겉옷을 입고 출근을 할까 그런 헤아리는 마음으로 눈길을 행거에 두고 겉옷을 찾는 중에 평소에 잘 입지 않는 그 옷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야 저 옷은 무거워서 내가 그동안 입지 않았었지 옷이 너무 무거워 이렇게 이제 혼자 마음속으로 이제 되뇌이면서 그런데도 옷을 한번 걸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걸쳤는데 전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옷이 그래서 이상하지 수선도 하지 않았는데 왜 옷이 무게감이 없지 그렇게 무거웠던 옷이 이제 하면서 그 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 길에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주님 오늘 왜 이 옷이 무겁지 않지요? 그렇게 무겁던 옷이 그렇게 헤아리는 마음일 때 오늘은 제 육체가 제 몸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가뿐하기 때문에 그 옷의 무게감이 저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우리 식구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르밧 가부의 그런 영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좋은 영혼이라면 어떠한 문제점도 어떠한 십자가도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가뿐하게 이렇게 짊어지고 갈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 때 너무나 제 마음이 좋으면서 사르밧 식구님들이 잘 아시는 사르밧 가부를 저도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했지만 참 그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사르밧 가부의 영혼은 전혀 정말 그 짓눌리거나 무게감이 없이 그렇게 그 주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 순종해가는 하나하나 그 순종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귀하고 크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 평강 속에서 죽음도 가난도 그 믿음을 그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좋은 영혼으로 주님을 그렇게 알아드리고 신뢰하며 살아간 그 사르밧 가부가 참 마음속에 새롭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사르밧 가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알아주고 좋은 영혼이었던 사르밧카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걸 보면서 주님이 언제든 제게도 그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르밧카부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품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들과 사르밧카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헤아려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가부처럼 나는 남편이 없으니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참 그러한 얕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나도 그러한 얕은 그러한 자가 아닌가 참 돌아보면서 에스겔서 47장에 참 그 발목에서 머무르지 않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강을 이루는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참 주님의 은혜 속에 은혜가 그렇게 깊은 곳에 있다면 그곳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힘입는 주님이고 주님의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귀하게 알아드리고 가난과 죽음 앞에서도 뼈를 보여드린 그 사르밧카부처럼 참 좋은 영혼이고 싶고 정말 주님을 그렇게 깊숙이 때로는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길이 깊숙이 저 더 깊이 주님을 파고들도록 이끄신다면 그곳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뭐 특히 감사가 많이 되는 것은 우리 몸된 교회는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처럼 살지 않도록 사르밧카부처럼 살도록 그렇게 그렇게 귀한 그 삶을 친히 손수 보여주시며 행하여 주시며 그렇게 또 말씀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또 때로는 내리쳐 주시면서 그렇게 강하게 사르밧카부처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참 많이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논에 물을 가득 가둬놓은 논두를 종종 지나가면서 농부가 양식을 얻기 위해 논에 물을 대고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생각해보면서 주님 제 영혼이 딱딱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제 영혼 아래도 이 새봄에 저렇게 은혜의 물이 차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보면서 농부 대신 주님께서 부지런히 일해 주시는 좋은 영혼이고 싶습니다. 참 그런 고백을 드려보면서 이 3월에 좋은 영혼으로 서 가도록 일하여 주실 주님이 기대가 많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매만져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정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가뿐하게 정말 전혀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사슴발처럼 가볍게 그렇게 주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좋은 영혼으로 도리어 과실을 맺으면서 길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주님께 감사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 받은 성서를 받아들고 얼마나 마음이 부요하고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이 안에 감추인 보화를 놓칠까봐 이 안에 감추인 그 주님의 그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배를 놓칠까봐 참 헤아리는 마음으로 주님 더 저도 그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여 주시는데 저도 주님께 그렇게 부지런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참 감사를 드려보는 또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힘입으면서 감사를 드려보는 좋은 시간이었고 참 주님께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가정이 준비한 찬송 들려주시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미양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우리 이양주 권사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요즘 또 새롭게 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의 그 복됨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가득한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런 특별한 일 없어도 주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정함이 있는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엎드려 갈 때에 주님은 내게 참 평안과 기쁨을 한없이 넘치게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열매보다도 내 주님과의 그 사랑의 대화는 참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또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기쁨을 가득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내 조그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정말 흥황되어져 가고 또 내 조그만 기도를 통해서 내 이웃이 살아나고 또 얽매였던 그 영혼들도 또 그 매임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정말 기도의 유익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땅이 새로워져 갈 수 있고 또 기도 속에서 저 먼 바다 건너 미국도 참 마음으로 가깝게 다가오면서 그 나라의 안전과 또 주님께 또 쓰임받는 그런 것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참 많이 뜨겁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조그만 기도로 정말 주님의 일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또 온 세계가 내 조그만 가슴에 정말 가득 안겨져 오는 그러한 기쁨들도 또 맛보아갑니다. 기도는 정말 내게 실상인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시고 또 내게 주어진 조그만 삶들이 또 은혜 속에 매끄럽게 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나는 커다란 그 무엇 아니지만 오늘 나의 기도는 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또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주님께 내 주님께 사로잡혀 갈 때에 오늘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그 친근한 관계 속에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때론 더딘 것 같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하심과 또 사랑이 깃들어 있고 내 기도의 그 영역에 올라와 있는 많은 그 영혼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결코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끈질긴 기도를 해가게 하십니다. 그 한 예로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릎속에 머리를 묶고 기도해 갈 때에 손바닥만은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신 같이 오랜 시간 기도해 가고 있는 그 영혼 중에 오랫동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또 그 마음의 아픔과 또 혼란 속에 힘겨하던 그 한 영혼에 그 마음을 열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또 낙심치 않고 이렇게 기도해 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감사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온 그 영혼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상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지금은 그 보좌에서 계시지만 나를 홀로 두시는 게 아니고 또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나의 그 영혼을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우리 주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식해드리고 정말 이 땅에서 나 스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갈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관여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 영혼 속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몰랐던 것 아니고 그래서 너에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네가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런 마음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도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금방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조 현상인 은혜의 비구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 기대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에 순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때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끈질긴 기도는 내게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됨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향해서 그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입의 간구함을 시시때때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시고 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것 같아 보일 때라도 기쁨과 또 소망을 주십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들 또 여건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 감사치 않을 것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우리 목사님 강하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 우리 건면해 주셨잖아요.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두 주간 동안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늦은 밤이지만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각자 처소에서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보자고 권하여 주셨는데요. 함께 모일 수 없는 여건이지만 각자가 조용하게 잠잠히 내 주님 향하여서 또 끈기 있는 마음으로 성소에서 주님께 강하게 매여 가면서 주님의 뜰에 자리 잡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자고 이렇게 권하여 주실 때 우리가 늦은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많이 피곤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주님께 온 마음으로 이렇게 메워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도록 또 붙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건면해 주실 때 정말 마음에 참 기쁨이 되면서 우리 주님 또 축복으로 임해 주실 그 시간들이 많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라오기 전에 같이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리고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또 밝아오는 새 아침이 되도록 우리 그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우리 각자 처소에서 곳곳에서 그 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또 그렇게 은혜 속에 밝아져 올 것을 기대할 때 정말 많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 가득 찬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지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도 또 주어지는 그 남은 날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 모시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오늘의 십자가는 정말 기쁨으로 짊어지고서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만큼 우리 주님을 잘 섬겨가면서 즐거움으로 기도와 간구와 도고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오늘 깨어서 근신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내 주님 사랑하며 또 온 마음으로 섬겨가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잘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하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먼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로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이신데 목요일날 그렇게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 본향 가기를 사모하셨는데 주님의 나라로 가셔서 어저께 장례일장을 다 마쳤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마음 써주신 목사님, 장로님, 식구님들 한 분 한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래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함께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또 일가정이 성김이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교회 오신 지가 거의 26, 7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은 딸이 다니는 교회를 가시겠대요.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를 오려면 차를 여러 번 바꿔 타고 와야 돼요. 저는 성남이고 그때는 수원에 있었을 때인데 그래도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70대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걷고 이러면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는 제가 차를 마련해서 한 번에 차가 와도 한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제가 한 10년 이상 그렇게 다니는데 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또 식구들 차를 의왕에서 만나서 타도 세 번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 번, 네 번 이상을 갈아타고 교회를 옵니다. 젊은 사람도 그 길이 쉽지 않은데 한 번도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정말 교회 가시는 것을 기쁨으로 정말 어쩌면 목숨 걸고 교회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흥얼거리시면서 찬송하시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마지막 지난주까지도 교회 오셨는데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말씀이 없으시더니 식사하시고 늦은 시간인데 나 좀 씻겨다오. 토요일날은 꼭 목욕을 하시거든요. 교회 갈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게 교회 오셔서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시고 일가정 식구들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늘 고마운 게 강 목사님이 보고 싶다. 우리 문장로님이 보고 싶다. 우리 곽장로님이 보고 싶다. 우리 대구 집사님이 보고 싶다. 또 백권사님이 보고 싶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셔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면 누워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잘 안 들리시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 말씀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저희 목사님 말씀은 또렷하게 들린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들리시지 않는데 그래도 식구님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오셨던 것 같아요. 기쁨으로.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아들들이 편찮으시니까 다음에 가자고 그러면 내가 다음 주는 못 갈지 몰라. 늘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 주일일 거야. 오늘이 요번이 한 번뿐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면 정말 흩어짐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그분은 저한테 어렸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거야.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두 달을 저희 집에 계셨는데, 화요일 날은 불현듯 내 집에, 엄마 계시던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가셔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계시다가 목요일 날 아들하고 옆에서 잠자듯이 그렇게 천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일날도 끼지 않게 해주세요. 또 너무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모든 사람이 고생하니까 하나님 그 일도 간섭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분은 자기의 가실 날을 정말 그 마지막 달려갈 길을 그렇게 잘 달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끝까지 완주를 잘 해주신 게,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깜빡깜빡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놓치기 쉬운데, 이분은 성경을 신구약 합해서 12번 이상을 쓰셨어요.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시작하시다가 그것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쓰시다 보니까 어깨도 팔도 허리도 아파서 병원에 치료도 받으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로 인해서, 엄마가 이게 팔이 아파서 침도 맞으시러 다니시고 병원도 다니는데, 요 구정 때 한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지금도 필사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럼 뭐 필사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성경이 읽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성경을 못 읽다가 말았대요. 아,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워서, 그러면 제가 조금 읽기 쉬운 성경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침을 다 놓고 성경을 받으시더니, 딱 펼쳐보시더니, 좋네요. 애굽 이러면 제가 잘 못 알아, 우리는 못 알아보는데 이집트 이런 명징이 있으니까 읽기가 참 좋네요. 이러면서, 할머니 이 성경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갈 때 이거 읽고 교회를 가고 싶으면 이 성경 들고 가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교회에 필요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을 사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있다 오셨어요. 이 성경이 그냥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공진당을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로 인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십몇 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서 살아계실 때 제가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후회함이 없이 그렇게 잘 돌봐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약하셨던 오빠도 10여 년간 돌봐드렸는데 오빠도 군사처럼 사시다가 지난해 10월 달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사를 거부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며칠 더 살면 뭐하겠냐 주님이 날 부르시는데 나 주사 맞고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오빠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이런 거로 저런 거 아니고 정말 그 나머지 걸음들을 정말 근신된 마음으로 그 달려갈 길을 신실하게 잘 달려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자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더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주님을 따라가고 배워가는 것이 내가 스스로 무엇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헤아리면서 제가 있는 위치에서 잘 서 있기만 해도 주님이 열매를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미향 집사님 말씀 중에 내 기도의 응답의 순서는 없어서 보인다 할지라도 강구하며 주님 앞에 나간다 말씀하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우리 미향 집사님, 아니 이양주 권사님 주님 은혜로 어머님을 정성껏 돌봐주시고 섬겨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남경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오늘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 할 수 있는 전심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 전심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말씀 중에 제가 맨 처음 접했던 것이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찾고 찾아야 한다, 그것도 전심으로 해야 한다는 표현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안에서 살아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피하고 숨어서 목 놓아 불러야만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9장 13절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어지는 14절까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I will be found라는 의지의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만 전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서 행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전심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왜 그토록 나의 전심을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를 온전히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가슴 뭉클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자신이 아버지께도 나에게도 언제나 전심이셨고 온전하심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나 자신에 속한 그럴듯한 것들만이 아니라 정말 가치 없는 것들도 모두 팔아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보화가 감추인 참 좋은 밭을 사는 그 사람을 주님은 고난으로 형성된 극히 값진 진주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의 진주를 소유하시기 위해 주님의 전부를 팔아서 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철저히 소유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전심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붓고 싸매고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그 밤을 함께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다시 주막에 들러 강도 만난 자의 온전한 회복에 들어간 모든 추가 비용도 자신에게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세상으로부터 정말 속절없이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전심이고 온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심을 정말 원하시면서 우리의 결단과 실행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귀뚫은 종이 스스로 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귀를 뚫기로 결단했을 때 주인이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의 마음이 변하지 못하도록 공정을 받아두자는 것인데 그만큼 주인이 먼저 종의 결단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사전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종의 귀뚫는 결단을 얼마나 원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종에게 주인은 언제 돌아오더라도 즉시 문을 열어주도록 깨어있으라 당부하면서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깨어있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심이 되어 살아갈 때 점점 뚜렷이 형성되어가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는 이런 마음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면서 주님께 대한 온전한 섬김에 마음을 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아비가일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떡과 포도주를 비롯해서 총 6가지를 준비해 섬겼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왔을 때 바실레 할아버지는 침상과 대야 먹을 것 포함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총 14가지를 준비해서 섬겼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때때로 식구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먹거리들을 섬기실 때는 정말 정성껏 다양한 종류로 풍족하게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는 저희들로서는 뭐 무엇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겠지만 섬기시는 목사님은 단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주님께 온전한 섬김은 아니라는 아마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철저히 따르셨던 것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 없는 삶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훗날 왕이 될 때에 마음에 걸릴 만한 일은 행하지 않도록 단언함으로 다윗의 마음이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오던 사울을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는 그것으로 마음에 찔려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이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간증 한 가지를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으로 라면을 배식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심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하신 상태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던 중에 너 꼭 그래야만 했니 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질림이 있어서 다 드시지도 못하고 주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깊이 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심은 온전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빌라도나 대제사장 같은 나쁜 사람들에게 복수하시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부활하신 것으로 영화가 끝나버리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종종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천국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시고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도록 40일간이나 가르치시다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정말 전심이고 끝까지의 온전이라 생각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 스스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 없었지만 주님과 연합을 원해서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갔던 다윗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목사님께 배운 것들 가운데 정말 놀랍게 새겨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 전심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을 그때라는 것입니다. 2019년 4월에 돌판에 새겨주신 목사님의 글들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아버지를 향한 그 외침은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잠시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므로 아버지와의 사귐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어 외치신 핏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정말 변함없이 전심의 이 자세를 강하게 묶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귀한 성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일가정이 준비한 순서를 마쳤고요. 쪽지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남아공에서 정인택 성교사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식구들께 감사함을 올립니다. 이렇게 문안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광고를 지금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점심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 프린트물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팍 들더라고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면서 이 받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곳 불방이나 내가 빈들로 나가는 곳에 꼭 붙여놔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좀 전했고요.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김병수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일가정에서 저녁, 점심, 새벽 전투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은혜롭게 예배 성김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심령에 울림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귀한 고백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한 마리의 사슴처럼 주님 은혜를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자리 잡는 귀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좌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식구님들 한 분 한 분들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옵시며 예수님 안에 숨어 계신 목사님께도 새로운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채워 주옵소서. 돌아가시는 걸음걸음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일가정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